제17장 판정의 신뢰 13번째 시간 1948년 7월 8일 장소 고령 YY 자매의 간증. 나의 가정 배경은 불교입니다. 학교 친구가 매번 나에게 죄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항상 교만하게 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내 안에서는 만일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의 언니가 먼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복음을 들으러 갔었는데 첫째 날 주 예수를 믿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분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자주 밤중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나는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의사가 있지만 영적인 의사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의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을 영적인 의사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몸이 자주 피곤한 것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찰을 요청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음성이 나에게 약물의 발걸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나는 지방교회를 찾았고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복장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받은 고난은 일생 동안 만나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42년에는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자 주님은 또다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중경에서 우연히 네 형제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봉사가 다 눈앞의 봉사이며 나의 태도, 말,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죽은 것임을 느꼈습니다. 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음을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부활에 대해 자아의식이 없어야 함. 부활은 우리가 그 가운데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갈수록 강해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심으로 그분의 길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침을 당할 때는 마치 무엇이든지 다 끝나고 공허한 것 같으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이는 것은 공허함 뿐이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두운 밤에 잘 때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당신의 느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인위적인 회복을 도모하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사람은 다 크게 실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 하지만 회복과 부활에 대하여는 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사람의 지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 아이를 주시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피지만 언제 피었는지를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서 철저하고 강하게 역사할수록 좋습니다. 부활에 대해 지각할 수 있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큰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만 당신에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선의 전기가 흐를 때 등이 빛을 발하지만 스위치를 끄면 발전된 전류가 발전소에는 있지만 전선 안에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등은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근거임. 부활의 생명은 아주 기묘한 것이며 어떤 사람도 부활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한면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다루심은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심의 길을 따라갈 때 자연히 부활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상태를 주의하고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부활을 주시는가를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당신은 부활을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이 당신에게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회복과 부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 강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치시고 그 치심이 충분하여 당신이 죽은 것처럼 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 죽음이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조건이 구비된 것입니다. 사람은 늘 죽기 전에 부활을 얻기 원하고 능력을 얻기 원하고 은혜를 얻기 원하지만 죽음은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구합니다. 일단 빛이 임하면 우리는 자신이 갈수록 부패해지는 것을 보고 갈수록 연약함을 알고 갈수록 자신은 무용하며 전혀 희망이 없고 죽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후에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강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용하다면 유용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더럽다면 성결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빛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큰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끝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상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소망이 없고 축복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또한 부활을 얻을 소망도 없다 합시다. 이럴 때 너무 절망하여 부활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말이지만 사실 이때라야 비로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루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 죽음에 근거하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음도 역시 부활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극에 달할 때 그것도 부활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씨가 죽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연약할 수 없을 정도까지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빛을 구하면 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회복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회복되기를 구하는데 이것이 커다란 방해입니다.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밑으로 데려가십니다. 밑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사망에 더욱 가깝고 한 걸음만 더 내려가면 죽음에 근접하게 됩니다. 죽음에 근접하는 것이 부활에도 근접하는 것입니다. 죽기만 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부활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들, 즉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부활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그들은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기는 빗비춤. 다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빗비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한 빗비춤을 얻기 전이라면 반드시 강한 빛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하지만 일단 빛이 비추이면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증가시키며 극도로 연약하여 사지로 이끌립니다. 우리는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증세가 심할수록 좋습니다. 온 몸에 퍼지게 되면 정결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빛비춤은 바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비춥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전의 은혜는 다 우리를 부활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생명, 은사, 사역 등은 다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진실한 빛비춤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당신을 계속 비춥니다. 지금은 생명, 능력, 부활, 새 창조를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한 빛을 철저히 비추시도록 구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연약함 안에 있다면 즉시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죽음에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죽음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이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만날 때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빛비춤을 추구하십시오. 타락을 만날 때 생명이 증가되기를 구하지 말고 더욱 강한 빛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주여 나에게 더욱 많은 빛, 더욱 큰 빛, 더욱 강하고 더욱 철저한 빛비춤을 주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잘못은 바로 자신의 무용함을 보고서 유용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용함이 극에 이르렀을 때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마지막 걸음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 지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 죽음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자신을 빛비춤 아래 두고 주님께 나는 능력이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빛비춤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의 무용함은 철저한 무용함이며 우리의 타락은 극에 달한 타락입니다. 오늘 저녁에 침상에 눕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신기한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이 늘 죽기 전에 부활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빛비춤이 그에게 철저하게 비추지도 않았는데 그는 회복되고자 하고 부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죽음이 있기 전에 부활이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빛비추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러질 때까지 주님으로 빛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제발 너무 쉽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부활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지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직 강한 빛비춤과 최후의 빛비춤을 얻기 전까지 다시 넘어질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부활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길에 있어서 절대로 자신이 빛비춤을 얻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빛비추신 가운데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부활 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여 대표 권위가 되기를 바란다면 더욱 많은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타락함을 보고 갈수록 죽음에 근접함으로 갈수록 부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빛비춤 전에 받은 은혜는 부활을 지체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비추심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빛비춤을 통해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